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미 연방수사국이 관련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며 연방과 주정부, 지역 법집행기관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연말연시를 축하하려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폭력은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IS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용의자가 범행 몇 시간 전에 IS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며 이를 FBI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해 첫날인 어제 새벽 3시 15분경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쿼터 법원 스트리트에서 트럭 한 대가 인파 속으로 돌진해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42살의 샘서딘 자부르로 그의 트럭에서 IS의 깃발과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AFP는 밝혔습니다. 텍사스 출신인 자바르는 육군 예비역으로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해 난민 텐트촌에 팔레스타인인 적어도 10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이날 새벽 이뤄진 이 공습으로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된 칸 유니스 서부 알마와시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10명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마흐무드 살리와 가자지구 경찰국장, 그의 보좌관 후삼 샤완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시작한 이후 지난 15개월 동안 가자지구 인구 6%가 감소했다고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은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인구 16만 명이 줄었다며 이 가운데 4만 5,500명이 숨지고 1만 1,000명은 실종, 10만 명은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의 이 같은 통계는 이스라엘을 비방하기 위해 과장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양국 간 핵시설에 대한 공격금지 조약에 따라 핵시설 목록을 교환했다고 인도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며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핵시설 목록 교환은 지난 1992년 이래 이번이 34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1988년 12월 31일 체결돼 1991년 1월 27일 발효된 상호 핵시설 공격 금지 조약에 따라 매년 1월 1일 상대국에 핵시설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 외무부는 이날 별도 자료에서 양국이 자국 교도소 내 상대국 수감자 명단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도가 전달한 명단에는 민간인 381명과 어부 81명 등 파키스탄 수감자 462명이, 또 파키스탄이 제공한 명단에는 민간인 49명과 어부 217명 등 인도인 수감자 366명이 포함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2008년 영사 접근에 관한 조약을 맺고 매년 1월 7일과 1일과 7월 1일 두 차례 자국 내 상대국 민간인 수감자 명단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 22대가 오늘 타이완 주변에서 해군 함정들과 합동 준비태세의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포착된 중국 군용기 22대 중 18대가 오전 8시 50분에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감시하고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전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신년사에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인상, 대중수출 규제 압박이 거세질 뿐 아니라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 들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새 행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과 강도가 한중 관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한 간 긴밀한 안보 경제 관계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중 관계의 변화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한미국 대사와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신년사에서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정상도 신년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국방력 강화를 약속하며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신년사에서 2024년 12월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에서 1월 초 퇴임을 앞두고 한국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세계 평화와 자유, 민주적 가치의 등불인 한미동맹에 기여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새해에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양국 국토를 수호하며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지켜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은 한미동맹재단과 공동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의 활동은 평화로운 시기는 물론 도전적인 시기에도 중요하다며 한국 국민의 강력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수십 년간 지속된 파트너십은 공유된 가치, 상호 존중, 평화와 안보에 대한 굳건한 헌신의 증거라며 2025년에는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한미동맹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싸워 이길 준비를 갖춘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안보를 강화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엄중하다며 외교와 국방을 양대 축으로 삼아 일본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도 북한을 포함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방 예산 확대와 군사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이 평화의 시기에 대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북한 인권특사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신년 메시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고 억류된 선교사와 납북자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일 북한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2025년을 맞이해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BOA에 보낸 음성 메시지를 통해 미국 국민은 북한 주민들이 전 세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와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Greetings to the North Korean people. As we welcome 2025, I would like to send you wishes for a prosperous year.
터너 특사는 지난 한 해 자유롭게 살아가는 전 세계의 많은 탈북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서 그들이 꿈을 좇으면서 보여주는 엄청난 재능과 기업가 정신,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과 생일, 결혼, 졸업,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면서 그들이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았을 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뤄낸 성과를 보는 것은 놀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wonderful to see what they have been able to accomplish in such a short period when afforded the same rights and freedoms as others around the world.
터너 특사는 연말 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전화 통화나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부에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 대화가 헤어진 가족 간의 소통과 접촉의 채널을 다시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과 외국인 납북자들, 아직 송환되지 않은 국군 포로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particular, we extend our deep concern for the detained South Korean missionaries.
터너 특사는 2025년에도 해산에서 청진, 원산, 남포, 신의주, 개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며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더 밝은 미래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끝으로 한국말로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샤드 후세인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도 이날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신년 메시지를 BOA에 보내왔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새해를 맞아 진심어린 안부를 전하며 최상의 행운을 기원한다며 올해는 모든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미국은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불굴의 의지가 깊은 감동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제종교자유대사로서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미국과 파트너들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신시켜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at 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I want to assure you that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remain steadfast.
이어 우리는 모든 북한 주민이 존엄과 평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믿는다며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힘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는 세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최충길, 김정욱, 김국기 등 한국인 선교사 3명과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한국인 6명이 부당하게 구금돼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도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위한 구호와 선교 활동을 펼치다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북한 당국에 체포돼 지난 2015년 6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생사나 행방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체포와 신병 인도, 현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경영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질 북한 관련 사건들을 함지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4년 미국 법무부는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크게 강화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형사기소와 민사 몰수소송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20여 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거나 미국 내에서 직접 체포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9월 호주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광화입니다. 그는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 판매를 도와 북한이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광화는 한국어를 구사하며 호주에서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이후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광화는 은행 사기 공모,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위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용의자 5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체프먼, 베트남 국적자인 민 후옹봉, 우크라이나인 올렉산드르 디텐코 등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중 미국에 거주하는 체프먼과 봉을 체포했으며 폴란드에 있던 디텐코의 신병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거주하는 매튜 이삭 누트가 북한 IT 노동자의 취업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북한으로 총기와 탄약을 수출한 중국인 웬성화가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으로 기소된 북한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송환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은 이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며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대배심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IT 회사 관계자와 IT 노동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기업에 직접 취업하거나 북한 IT 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FBI는 기소 직후 이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으며 국무부는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엔 북한 해커 림종혁을 기소하며 마우이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해 최대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핵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북한의 핵 개발용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련 사건을 다루는 미국 법원은 민사소송 증가로 바쁜 한 해를 보낼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북한 혹은 북한 소유 자산을 상대로 한 소송이 8건 계류 중이며 이 중 절반이 지난해 제기된 사건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킹 수익금에 대한 검찰의 몰수 소송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테더를 동결하고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이 북한의 군사 지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의 소송인단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인상, 대중수출 규제 압박이 거세질 뿐 아니라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이 강력한 반중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에 대한 압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exactly what kind of policy might emerg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t certainly was likely to
스나이더 교수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의 경제적, 기술적 관계를 제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대중 압박, 견제 동참 요구는 비단 경제 기술 분야뿐 아니라 국방 등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를 포함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은 미국의 군사 안보 자원을 중국에 집중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 억제와 견제라는 보다 넓은 목표를 위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미국은 북한 견제 목적으로만 한국의 병력을 주둔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면서 이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추진했던 유연한 대응 역량 정책과도 유사하지만 한국은 항상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 목적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면서 저항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럼즈펠드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유사시 주한미군을 해외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 한국 정부와 이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But I think more broadly there is this belief and I've seen it expressed by some of the people who are supposedly joining the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군사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BOA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 BOA의 워싱턴 톡에 출연해서도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be designed more for dealing with the Chinese. And in the future, the forces that the Chinese are clearly developing.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는 물론 선거 유세 기간에도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미군을 두고 방어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 통신 존 미크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들은 머니머신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그들을 북한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North Korea is very nuclear. I get along with him.
그러면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그의 주요 지명자가 한국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일기와 최근 몇 년 그리고 대선 유세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은 미한 동맹에 대한 깊은 회의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 미국 주요 동맹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 동맹들은 미국이 그들을 방어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새 행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는 미한 동맹과 파트너십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과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좋다면서 여기엔 방위비 분담, 미군 주둔 규모,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 관세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반도체와 같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들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석좌는 지난달 B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국이 양자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한국도 여전히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고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지난달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파트너들이 미국을 대하는 방식과 무역 적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양국 경제 관계에서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would think we would have to expect that there will be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n economic relations as the two countries try to work through these issues.
스탱거런 센터장은 다만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5% 관세보다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에서 20%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도 앞서 B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믿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모종의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규제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출 통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지난달 27일 VOA의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상 대상이며 미국은 한국이 첨단 기술 정책에서 미국을 더 많이 돕기를 바라고 무역 불균형을 줄이며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But it's rather everything is on the table. We need you to help more on high technology policy. We need you to reduce the trade.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은 관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험상 우리는 미군 주둔 국가의 지원 문제가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하며 그는 한국이 무역과 투자 정책에서 미국을 다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특정한 계획이나 정해진 방식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충동적이고 직감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그가 한국에 어떤 것을 요구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그는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이 올 들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새 행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과 강도가 한중 관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한 간 긴밀한 안보 경제 관계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중 관계의 변화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한 동맹과 미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중 관계가 멀어졌다가 지난해부터 조금 회복 조짐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고위급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어 11월엔 중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강화되고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미한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악화됐던 한중 관계가 지난해 초부터 주로 중국 측의 태도 변화에 힘입어 호전 조짐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러 신조약,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북중 관계가 틀어졌고 중국은 이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접근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북중 양국은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우호의 해를 선언했지만 북러 밀착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관계가 한층 소원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요?
전문가들은 올해 한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과 강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현 행정부보다 반중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한국을 가능한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중국은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진한 경제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고관세 폭탄까지 맞게 되면 내부 위기가 한층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한국을 강하게 자기 편으로 견인하는 진영주의 성격을 얼마만큼 가질지가 한중 간 서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일종의 진영주의, 몰락한 공산주의, 패권 정치다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걸어가면 이건 진영주의가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도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래 비용적으로 트럼프가 뭐 관세 때리면서 무역 적자 줄이고 중국이 미국 거를 더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오히려 한국을 좀 더 끌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정책은 동맹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미한 간의 갈등을 중국이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공약했고 바이든 행정부처럼 핵 기반 동맹이나 미한 연합훈련을 중시할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기술과 상품 공급망 등 한국 경제의 서방과의 높은 일체화 수준 등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갈등 요인보다는 협력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없으면 실제로 북한이 전면적인 공격을 해서 남쪽을 점령할 거다 아닐 거다 이런 군사적인 측면을 떠나서 한국의 정치가 견디지 못하잖아요. 확장 억제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한국의 어떤 정부도 정치적으로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장 박사는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미한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해온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수준의 중국과의 관계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국의 현 정국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까요?
중국 정부는 한국의 탄핵 국면과 관련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이런 신중한 태도와는 달리 중국 매체들은 한국 탄핵 정국을 연일 신속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병광 박사는 중국 매체들의 이런 관심은 자신들이 친미, 친일 정부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조기 교체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한중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박 박사는 중국이 내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계기 한중정상회담을 두 나라 관계의 변곡점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APEC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다시 오더라도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시진핑 방한을 통해서 한중관계 개선 모멘텀을 밀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의도에 맞는 것이고 만약에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새로운 정권 지도부와의 새로운 관계 개선의 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사실 잃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한중관계가 설사 변하더라도 상당 기간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탄핵 심판까지의 과정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라인 인선과 대외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감안한 수준에서의 인적 교류 등을 통해 관계를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새 지도부 출범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을 놓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이 정치적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최고위급 수준에서 대한반도 관계를 급변화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다만 한국의 차기 지도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전략적 포석들을 놓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며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협력 동반자로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국제분쟁전문연구소인 국제위기그룹은 2025년 한반도를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역 중 하나로 선정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은 1일 발표한 2025년 주목할 10대 분쟁 보고서에서 한반도를 주요 위험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한반도는 불안정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북한의 군사력 과시,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그리고 서울의 정치적 혼란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이 더욱 대담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전쟁 위험과 경제적 재앙, 김정은 자신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신 가장 큰 위험은 오판에 따른 도발 가능성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이전 증거가 드러나거나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한국의 혼란, 트럼프의 엇갈린 신호에 자극을 받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위기그룹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핵 외교에 복귀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김정은이 러시아와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과 타협할 동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협상 재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최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금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할 때까지 북한이 도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약화를 우려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If Russia continues to make progress on the war and holds tight and pushes Europe around, pushes Trump
그러니 석자는 특히 1분기 중 3월이나 4월에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의 최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의 전황과 한국의 정치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도 최근 VOA에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I expect them to have some kind of military activity regarding the northern limit.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이 서해 NLL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방식처럼 서해에서 주권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연설에서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월 초 사흘 연속으로 서해 NLL 인근에서 포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의 33% 수준에 불과하다는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은 실제 반입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런 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불완전한 보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고도 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1일 현재 게시된 2024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6만 8,679배럴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33.7%에 불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엔 제재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보고에서 누락되면서 실제 유입량이 공식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러시아는 1월에 공급한 정제유만 보고한 상태입니다. 유엔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공급국에 매월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두 국가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10개월치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아 사실상 보고 중단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또한 3개월 이상 보고가 지연되면서 두 국가의 13개월분 공급량이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BOE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정제유 양이 1월 공급분 15,279.913배럴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작년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면서 안보리가 부과한 50만 배럴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공식 보고와 실제 공급량 사이의 괴리를 인정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는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미보고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각 회원국이 결의 이행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위원회는 2024년 4월 30일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후에도 권한과 지침에 따라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BOE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 미보고와 관련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대규모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은 위성자료와 선박 추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유조선 련풍호의 위치 신호가 러시아 나후카만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 유조선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근해에서도 자주 발견되며 일부는 유엔 제재로 해외 운항이 금지된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항을 드나든 유조선이 2023년 한 해 동안 50여 척에 달한다는 점은 실제 유입량이 상한선을 초과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 통계가 윤활유와 아스팔트 등 비연료 제품을 포함한 수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뷰어인은 중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석유젤리 등 비연료 제품의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연료용 제품을 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보고는 북한의 실질적인 정제유 수입량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의 집행과 보고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최근 비어이에 유엔 제재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이고 각국은 수치를 마음대로 보고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과 다른 수치를 제공해도 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북한이 중고 선박을 또다시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했습니다.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북한은 지난해 26차례나 중고 선박에 자국 깃발을 달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재됐습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보통강 2호에 대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통강 2호는 이전까지는 중국 선적의 홍다신 28호였지만 지난 2023년 8월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보통강 2호가 약 1년 4개월 전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지만 IMO에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자국에 등록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강 2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보통강 구역 소재 서백수 쉬핑회사로 IMO는 이 회사가 소유주가 된 시점을 2023년 8월 22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강 2호는 중량 톤수 2,996톤의 중소형급 선박이며 건조 연도는 2005년입니다. 이 선박은 건조 첫 해부터 줄곧 홍다신 28호로 운항되다가 2023년에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되던 중국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보통강 2호 구매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8척과 지난해 8척 등 총 56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보통강 2호의 사례를 더하면 지난 2년여 동안 북한이 등록한 중고 선박은 57척으로 늘어납니다. IMO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강 2호는 2024년 공식 등록된 26번째 북한 선박입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후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3년간 구매한 선박을 50척에서 70척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 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 18일 이전에 결론 내릴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명단이 나왔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한국은 탄핵 사태로 계속 시끄럽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12월 27일 국회는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화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여야가 추천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고 그동안 논란이 된 심판 정족수 문제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진행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은 지난달 27일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며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해드리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탄핵 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언론은 오는 4월 18일 이전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8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끝난다고 보는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지만 네. 오는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따라서 다시 6인 체제가 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헌법재판관 정족수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헌재는 8인 체제인 4월 18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공산이 큽니다.
네,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네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일정을 늦추는 지연작전을 구사해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1차 변론 준비 기일인 지난달 27일 오전에야 대리인들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증거 신청서와 입증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춰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그 같은 작전이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4월 18일 이전에 결론 내릴 것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자료가 공개가 됐군요.
네, 이것은 한국 KBS 방송이 2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입수한 북한군 자료를 KBS가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된 거죠?
네, 북한군은 지난달 8일부터 실전에 투입돼 벌써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전투에서 사망한 북한군 시신이 발견되면서 개인이 갖고 있던 편지와 서류 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글로 적은 편지는 물론이고 드론 대처법에 적힌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아, 네,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한 문서에는 이소대 2조 상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네.
격자무늬 종이에 손글씨로 적혀 있는데요. 북한군 군인 9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무기번호, 혈액형 등 각종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네, 군인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죠?
네, 북한 군인들의 평균 나이는 21살, 가장 어린 군인은 2006년생 18살입니다.
아, 네.
2005년생 19살도 한 명 있고 2004년생 20살은 2명, 그리고 2003년생 21살도 2명, 2001년생 23살은 1명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군인도 2000년생 24살로 2명이고요. 군 경력이 가장 긴 대원은 2017년 입대 7년차, 가장 신참은 입대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어린 군인들입니다. 사망한 북한군 이름도 나왔다고요?
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며 이들이 지니고 있던 신분증을 공개한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요.
네.
사망한 북한군의 이름은 리대혁, 반국진, 조초로였습니다.
네.
이 가운데 리대혁의 신분증은 탄환이 뚫고 간 흔적과 함께 핏자국이 선명했는데요. 그는 1997년생이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니 분대장 이상의 고참 군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 군인들이 아무런 명분 없는 이역말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1도, 안주 최저 영하 12도,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평안북도 역시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수풍 최저 영하 10도, 최고 0도. 강계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3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용연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 개성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2도. 사리원, 신계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사리원은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2도. 신계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1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4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9도. 해산 하루 종일 흐립니다.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7도. 원산 하루 종일 맑습니다. 원산은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되겠습니다. 평강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상 1도. 함경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선봉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1도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14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나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하루 종일 0.5에서 1.5m이고요. 먼바다는 하루 종일 1에서 3m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1에서 2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미 연방수사국이 관련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며 연방과 주정부, 지역 법 집행기관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연말연시를 축하하려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폭력은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용의자가 범행 몇 시간 전에 IS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며 이를 FBI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해 첫날인 어제 새벽 3시 15분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쿼터 버번 스트리트에서 트럭 한 대가 인파 속으로 돌진해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42살의 샘서딘 자부르로 그의 트럭에서 IS의 깃발과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FBI가 밝혔습니다. 텍사스 출신인 자바르는 육군 예비역으로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해 난민 텐트촌에 팔레스타인 적어도 10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이날 새벽 이루어진 이 공습으로 인도주의 국격으로 지정된 칸 유니스 서부 알마와시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10명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마흐무드 실리와 가자지구 경찰국장과 그의 보좌관 후삼 샤완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드 하산 알시비니 외무장관이 이끄는 시리아 과도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무하라프 하부 카스라 국방장관이 포함된 시리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이후 첫 외국 공식 방문입니다. 알시바니 장관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이번 방문은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며 자유시리와 역사상 첫 해외 방문을 통해 시리아와 사우디 간 오랜 역사에 걸맞는 새롭고 밝은 페이지를 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알사바니 장관은 새해 첫날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와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사바니 장관은 시리아는 모든 진영에 열려있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곧 출범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우리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사바니 장관은 또 시리아 과도정부의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22대가 오늘 타이완 주변에서 해군 함정들과 합동 준비태세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포착된 중국 군용기 22대 중 18대가 오전 8시 50분에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항공기 에는 J-16 전투기와 KJ-500 조기경보 및 통제항공기, 드론 등이 포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감시하며 항공기와 해군 함정을 파견하고 지상 기반 항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베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중국이 2020년 9월부터 타이완 인근에서 군용기와 해군 함정을 운용하며 회색지대 전술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 무모한 수준의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면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입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부터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이란인 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축 대마 밀반입 혐의로 이란인 6명을 사우디 담맘에서 처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2003년부터 일련의 급습과 체포가 포함된 대대적인 마약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사우디아가 지난해에만 338명을 처용했다며 이 가운데 117명이 마약 밀매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